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본문으로 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자가 어떤 사건을 취재할 때처럼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몇 날이 못 되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바대로 약 열흘이 지난 그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사건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정황, 특별한 정황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순절은 율법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지켜야 하는 새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오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유대 지역에서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이주하게 되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시 뒤집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포로 귀환 그 칙서를 내렸을 때에도 페르시아에 여전히 적을 두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 땅의 그 불안정한 정세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바벨론 제국 쪽으로 갔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집트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아주 큰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 지역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유대 땅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다시 다스리게 되고 알렉산더 사후에 그 분열된 그 나라들을 각각의 장군들이 사분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 지역을 처음에는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톨레미 왕조가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만 후에 또 그 시리아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또 이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내내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뿐 아니라 그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 이 지역을 끝내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에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그 큰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루살렘에 모여든 정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모여야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세계 각처에서 모여왔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평상시 예루살렘의 어떤 인구, 그 예루살렘이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수보다도 굉장히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이 포화 상태였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와중에 사람들로 북적북적해 맞이하는 와중에 120명 정도가 한 곳에서 머물러 지내면서 큰 다락방,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락방은 약간 이렇게 후미진 창고 분위기지만 그 당시에 다락방은 말하자면 아주 큰 연회장 같은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방.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우고 벽을 치지 않고 다 뚫려 있는 커다란 그 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방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그 큰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막 그 떠들고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집 바깥으로 새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먼 곳에서부터 와야 했으니까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모여있는 상황인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금방 소문이 나고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기 가면 갈릴리 사람들이 한 120명쯤 모여있어. 그 사람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방인데 거기에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쓰던 말, 어려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쓰던 말, 여러 가지 말들이죠. 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페르시아어, 또 뭐 이렇게 헬라어, 저 애굽의 이집트어, 뭐 이렇게 다 다른 말, 로마의 그 라틴어.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기로 소문난 그런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무식한 동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들, 각자 고향의 그 언어들이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오고 그 내용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큰 일들을 말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하게 말들이 전해 세워져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됐고 두려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해 있는 그 시대에 또 그 환경의 여건상 굉장히 이 소문이 빠르게 이렇게 퍼져 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학자들이 이 다락방이 성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에게로 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제 전달이 됐겠죠. 야,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은 라틴어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어로, 어떤 사람은 아람어로, 어떤 아람어는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애굽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 말로 굉장히 유창하게 우리 동네 말을 아주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이렇게 퍼져 나갔을 것이고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답을 해야 했던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럴 리가,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영어도 하고 네덜란드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탈리아어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 무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언어들로 유창하게 그 하나님의 큰 일, 어떤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듣자 사람들은 곧 이렇게 비아냥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술 취했나 보지, 제정신이 아닌가 보지 라고 생각해야 됐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죠. 그럴 리가 없다, 이거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는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 그들이 전해 들은 이 사건이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합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 사고의 틀을 넘어선 사건이라고 선포하는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당연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거다라고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의 예언을 동원하죠. 17절부터 21절까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엘이 예언한 바는 무엇이냐? 요엘이 예언한 바는 말세에 있을 일,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인데,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말해서 이렇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예언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런 예언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징조, 자연적인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에 관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19절과 20절에서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징조들은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때에 있었던 자연적인 어떤 변화들을 그 이미지화해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모든 그 요엘의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엘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사건들은 이미 다 성취되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피와 불과 연기의 어떤 징조, 해가 변하여 그 빛을 잃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징조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엘이 말세에 있을 일이라고 했었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세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끌고 가고 있는 셈입니다. 말세는 어떤 때죠? 우리는 말세하면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말세를 굉장히 희망찬 날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동안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 억압되어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환경들이 다 개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높여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억울함들이 다 풀어지는 때,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세라고 생각했던 거죠. 구원이 임하는 때라고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세가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주에서는, 이해의 범주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유창하게 선포하는 그 일들을 목도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해야 되는가? 만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이 내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면 그 일은 그들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이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각종 방언으로 선포한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큰 증거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세를 도래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구원은 외적인 환경이 호의적으로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구원이었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좀 우월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외적으로는 여전히 로마가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소리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23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었던 그 의구심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이미 일어났고 어떤 결정적인 국면의 전환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그 다음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구절들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증언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했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다윗이 예언한 바에 따르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32절에 선포를 하는 거죠. 다윗이 미리 내다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는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다, 승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높아지셨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셔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쏟아 부어주셔서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바대로 이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고 자란 곳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유창하게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방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일은 사도 베드로가 독단적으로 감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성령을 받았던 사도의 무리, 그 사도들로 대표되는 120명 전체, 그때 함께 모여 성령을 받은 사람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사도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증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고도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늠조차 하지 못했었던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32절부터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요엘서의 말세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구원을 주시는 주가 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자기의 구원자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이제 그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37절 이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니까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으라.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너희의 것으로 받으라 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신다, 누구든지 부르신다, 이런 증언들이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일들을 허락하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주가 되셨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날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4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우리는 본문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살펴보았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후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결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인과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부흥이 되고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맡기신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거꾸로 결과론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내용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사건에서 강조하는 바는 어떤 결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모르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성령이 부어진 사건. 그래서 많은 무식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사건,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증인이 되고 그들이 증언한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교회가 형성된 이 모든 사건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원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사람을 구원하신다, 지금이 바로 말세다, 그 말세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다, 이런 뜻으로 말세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세는 여전히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는 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라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으로 이 말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그 모인 무리들이 가졌던 어떤 설득력, 능력, 힘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능력으로 전도하면 막 회개하고 부흥하고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람들 앞에 선포해라,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증인으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측 불가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보다 훨씬 더 길게 설교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유창한 설교를 했었던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는 그 설교를 하고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 개입해 있었던 청년 사울이 그 사건에 연루돼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게 되고 그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어 가요. 그가 사도 바울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스테반을 죽였던 그 사건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주의의 도전에 맞춰서 기독교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내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스데반의 역할이 있고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역할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강선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삼았던 그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열두 사도의 한 자리가 비니까 베드로가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권면하여 한 사람을 세우죠.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 세웠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그 마띠아라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사건 이후에는 이름조차 다시 등장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맡은 자리가 있고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3천 명 해왔는데 너는 왜 한 명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냐라고 스테반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 공동체의 증언이 계속해서 남아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증언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같은 증언입니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증언입니다. 그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하는 증언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까지 구원하시느냐?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죠. 왜요? 나 자신은 나 스스로 마음을 살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보시면 얼마나 많은 악한 마음들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옵니까? 그것을 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샘솟아납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였던 어떤 사람,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셨다면 제 뺨을 치고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목사니까 제가 옆 앞에 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죠. 나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 구원할 수 있다라고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아들을 못 박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셔서 그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위치,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과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공이 아닌 사람입니다. 벌어진 일이 있고 그 벌어진 일을 본 사람이죠. 벌어진 일을 가리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봤어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라고 가리킬 뿐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고 그 설득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정황 속에 우리가 묶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잘나 있을 때에도 잘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부러울 것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가 너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묻게 만들어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야, 그 마당에 무슨 예수는 예수냐? 라고 혀를 차는 상황에서도 여기서도 예수가 우리의 답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묶어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나쁜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자리에 가서 이 좋은 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다.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다라고 증언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좌절해버리고 그냥 무너져버리는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를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를 우습게 여기지도 말아야 하고 비교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아,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기에 내 미션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높은 자존감과 자괴감 사이를 방황하게 만듭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포, 그 증언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3절부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비방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사람들은 불쌍한 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고, 사람들은 우리가 악한 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된 자고 아름다운 자고, 세상의 판단에 너희를 내어 맡기지 말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다, 모든 은혜를 누린 자다, 복된 자다, 영광된 자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함에 휘둘리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서 낙심하고 울고 일어나지 못하지 말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 그 자리에서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초청을 받았고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도 이 증언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